요즘에 뭐 많은 그런 그 뉴스 보도들이 뭐 한국에 관한 거, 또 우리 미국 뭐 동서부에 관한 그런 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지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그 할리우드라고 쓰는 그 간판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죠? 오랜 동안 그 할리우드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예, 그 세계의 중심지로 이렇게 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할리우드 간판이 불에 타는 장면을 저는 좀 보게 됐어요. 뉴스에 이제 보도 많이 나오죠. 예. 그 할리우드는 세상의 온갖 그 어떤 액션물과 굉장히 스펙타클러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장면들을 그 연출하는 그 영화들을 많이 제작해냈잖아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액션과 기적의 기록이 뭔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중에서도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전에 그 할리우드 액션 그 영화 중에 아주 그 대작들 있잖아요. 대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아주 단골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모세 이야기였습니다. 모세. 예, 직접적으로 모세의 예, 그 인생을 보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십계명이다 그래가지고 영화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 옛날 옛날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찰턴 헤스턴이 주연해가지고 십계명 이렇게 돌판을 이렇게 들고선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였죠. 그러나 아무리 할리우드가 그럴듯한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해도 그 영화를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그들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어떤 세상에 그뭐 특히 뭐 할리우드에서 만든 예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순수한 그런 영화라고 해도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목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맨 처음에 우리가 부분을 보시는 건데 이 출애굽기 기록의 출발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8절서부터 읽었지만 그 전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그즉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열두 지파의 이야기, 그와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기록을 출애굽기에도 계속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그전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우리 얘기를 합니다.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쭉 보시지만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아직. 그러나 17절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이란 단어가 17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 기억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세상이 만드는 걸로 보여요. 하나님이 마치 개입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은 나중에 등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영적인 시각으로 잠깐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그 팰리세이드 화재가 있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다 진압되지 않았죠. 진화되지 않았죠. 예. 그 팰리세이드 화재를 두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산타 그 에나에서 예, 그 산에서부터 내려온 강풍이 예, 산불을 크게 키웠다. 분명 그런 이유가 있죠. 그죠? 가장 셌던 어떤 그런 예, 강풍이었으니까요. 근데 또 이 팰리세이드와 그 부분이 다 탈 때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 경찰 국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아주 이상한 단어를 써요. 인구 감축. 인구 감축이란 말을 그런 시점에서 써야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머릿속에 골몰했던 것들이 툭툭 나와버리는 거죠. 인구 감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제 제 얘기가 아니니까 뭐 이게 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찾아보시면 알아요. 또 이 캘리포니아의 도시 계획 국장이 있습니다. 전체 도시를 이제 계획하는 국장인데 그 인터뷰할 때도 그 국장이 말하는 게 우리가 시작한 불길이라는 말을 했어요. The fire started. 누가 시작을 했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주지사 같은 경우에 케빈 뉴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고통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명피해도 너무도 심하고.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움보다는 이제 여기를 재건축하려는 그런 일을 관심 있는 대기업들이 쇄도하고 있다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다소 들뜬 모습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자꾸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주지역을 두고 이제 벌써 10년 전서부터 계속 생각했던 이 15 minutes city라는 그런 구상, 15분 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15분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생활권, 도시와 계획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의도된 일이 아니냐 그런 추측론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당국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에게 지금 일 영장이 나왔고 기각이 되지 않고 구속이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 의문이 또 진영과 당쟁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진행시키고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조그만 마이크로한 일들까지도 다 일으켜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용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룬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씩 다 정해놔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람이 다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밀어붙이고 성취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또한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시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자비와 공의로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뜻을 이루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뜻을 이루세요. 먼저 하나님의 때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출애굽기서 이 시작 부분 이야기는 아까도 창세기의 15장 말씀을 보셨지만 그게 지금 모세 시대보다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건 모세가 존재하기 전 정확히 43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을 조금 좀 자주 좀 열어봐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펴시고 13절 14절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시작 부분과 겹쳐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 400년 뒤에 하나님 이제 그런 거죠. 그럼 모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 애굽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은 그들보다 자그만치 400년 전에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도 누구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이루겠다 하신 그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아까 읽었던 6절의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 땅에서 핍절하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세상이 불공평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은 묻히고 가짜가 막 진실을 둔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일도 그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아, 세상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구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죠. 아, 하나님. 결국 그거예요. 세상은 커다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 인생의 느낌표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끝내는 다 하신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여러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하는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목격한 게 이런 것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하는 곳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재판관 대신 궁극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요.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할 뿐이고 사람의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보스턴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시편 23편 이라는 그 주석을 쓴건 너무도 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커다란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거는 사람은 서두른다는 것이다. 사람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뭔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오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같이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삶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신앙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공의가 사망하고요, 거짓이 성행하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완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심으로 일을 하세요.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추측을 초월해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 이집트 왕, 이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바로는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예전에 나그네살이를 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강대해졌어요. 여차하면 자기 나라까지도 정복해가지 않을까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라면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인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장 강력한 집권자죠. 근데 그 생각해낸 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내가 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강제 노동이에요. 강제 노동.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힘든 뼈가 빠지듯 한 그런 강제 노동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노예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노예를 전락시키고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뿌리째 힘을 못 쓰게 만들려면 뿌리째 뽑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인구 감축입니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인구 감축은 항상 집권자들이 단골 메뉴인지도 몰라요. 인구 감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원치 않으면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 인구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죠. 그 16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자, 이 애굽 당시에도 그렇고 이 고대 사회가 다 그랬습니다. 당시 노동력이라는 건 근력을 써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이 노동력은요 경제력과 동등한 거였어요. 그게 곧 경제력이었습니다. 다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만들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노동력이 경제력이에요. 또한 노동력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선호한 거예요. 사내가 일을 하니까 아들을 선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내의 출생률이 낮으면 그만큼 그 집단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의 감축 계획을 추진한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해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약한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강제 노동과 그 다음에 인구 감축, 그 둘로 이스라엘을 컨트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연한 일이죠. 그 당시에 자기의 제국을 형성하고 그걸 유지해 나가는 그 같은 자로서 그런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반역의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보기에 전혀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저 단지 명령했으면은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거라고는 바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산파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저변에서 가장 밑바닥에 층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근근히 산파의 일을 하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딱 불러다 놓고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인 바로가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바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산파들에게는 바로가 아닌 다른 왕이 계셨습니다. 다른 왕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재력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 가십니다. 그 산파가 무슨 힘이 있을까 판단했었어요. 바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미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그룹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꿔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성도님, 우리도 영적 산파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주님,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영적인 산파의 노릇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제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제 왕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제가 살고 있는 제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대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영적 산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될 때 우리 성도님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요즘에 세상에 무슨 힘이 있어? 물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 내 몸인 내 교회에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죽음의 문을 이기는 것이다. 죽음의 문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에서 가장 권력을 휘두르는 그 배경이 뭐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거예요. 사망이죠? 사망.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사망을 이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등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렇듯 바로의 계획을 아주 완전히 풍비박산 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건 교회가 우리가 뭔가 해보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루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는 순간 나는 내 오랜 인내를 끝으로 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다린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종족들을 한데 일컬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통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던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공의가 있기 전에 항상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비를 끝까지 버릴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죠.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400년이나 기다려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400년 동안 또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그 400년 기다리는 그 일은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일이었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스라엘이 당시 이집트에서 편히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히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출사하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와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야, 애굽에서 떠나자, 그렇게 전했다면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문제가 있나 봐. 나는 애굽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애굽에서 내가 잘 지금 형통하고 있고 출세하고 있고 잘 살고 있거든. 너는 이 사회에서 나고가야 되니까 여기서 떠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아, 너나 떠나.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너는 나고자고 나는 승리자야. 이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하고 밭갈고 서가는 일로 바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던 세대를 꾸짖으셨잖아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혹독해졌어요. 힘들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혹독하게 만드셨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단지 바로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다이내믹스로 인해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맞게 일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0년 전에 버마 선교사로 나갔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 분이었는데 이분의 일화를 보면은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아내를 순교지에 묻습니다. 그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그 순교지에서 순교해요. 아이들 중에 몇몇 또한 열사병이라든지 말라리아 같은 것 걸려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런지 개인의 인생의 내용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해요. 그렇다고 또 뭐 선교사역의 열매도 뭐 많았던 경우가 아닙니다. 고생스러움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영국하고 버마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버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선교사지만 버마의 감옥에 갇혀서 수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가 나와서 여전히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본국 영국에서 친구가 편지를 보내요. 그 친구가 편지 속에서 질문합니다. 그곳 상황은 어떤가? 저드슨, 그곳 상황은 어떤가? 그 질문을 해요. 그는 가늘어진 손목에 간신히 펜을 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래는 하나님 약속만큼 발단해. 사는 성도님들, 이게 내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의지는 좋은 것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볼때 우습죠. 그냥 눌러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약속만큼 밝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생활이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과 성도님이 자신의 어떤 역부족한 그런 상태가 생활을 생각하실 때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결심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신뢰하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역량에 하나님의 역사가 의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겠다 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성도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한평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입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